지금 저희가 이제 인물 성경부 그 오늘이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 요구하다, 요청함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가족 배경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울의 삶에 있어서 그 이제 부흥기가 있었고 또 이제 쇠퇴기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흥기였던 이제 첫 번째 사울의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과 신약에 이제 걸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 사울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아직 그 다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주변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그 왕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사울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루기보다는 좀 또 그 주변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국가의 그 초대 왕이 된다는 거 이건 상당히 그 어떤 그 가문의 영광이죠. 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사실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건 빼놓을 수 없는 뭐든지 처음 뭐 마지막 이런 건 다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은 무슨 지파였죠? 예, 베냐민 지파. 아유, 야. 예,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르시네요. 아, 이런 건 기본 묻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는.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왕에 대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그 언급해 주시는 구절이 이제 물론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구절들이 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다와 관련해서 처음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 왕의 그 법규와 관련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두 군데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 17장 지난번에 우리 박성수 형제님도 언급해 주셨던 그 내용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여기에 이제 왕에 대한 법규에 관련된 내용 이게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왕에 대해서 통치 규범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조금만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원래부터 계획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왕을 세우고 이렇게 통치를 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그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요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예,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 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였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우려면 이러한 조건으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게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구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 대장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예, 요 두 말씀을 보면 먼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왕과의 어떤 관계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이제 물론 뭐 여기 보면은 뭐 말을 많이 늘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갖지 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는 말씀이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 왕이지만 자기가 통치할 그 백성들을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해서 너희들 통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들을 이렇게 이제 통치는 통치지만 어쨌든 간에 군림하는 위치에 서지 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이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예,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 왕의 통치 규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 규범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제 백성과 왕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엘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려면 그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로서 대해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지만, 그러나 왕이 이 백성을 통치할 때는 이 결국에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독특하게 이 왕정체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신정 통치죠. 군주 국가이지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러한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알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어떤 면에서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은 그 왕들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이 왕의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과 나라의 복을 주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이 왕도 그렇고 이 백성도 불행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이제 통일 왕국으로 120년간 지속됐었고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이게 되었고, 남유다는 이제 19명의 왕, 또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통치하고, 이제 마지막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저는 사울이 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한 가지 좀 저 나름대로의 좀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사울이 왕이 되기 한 100년도 안 돼서, 뭐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한 뭐 60년에서 한 80년 요 정도 사이에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레위인 그 제사장이었네요. 그 제사장의 아내 문제로 그 베들레헴 유다인가요? 거기에 머물렀다가 한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하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이제 그 자기 아내를 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벨리알의 자식들을 내놔라 이랬을 때 베냐민 지파가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제 살아남아서 도망갔던 그 이제 장정들이 한 600명 됐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한 400명 정도는 아내를 얻고, 뭐 나머지는 뭐 아내를 실로에서 더 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런 민족이 있냐,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이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야, 정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 형제를 대적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파도 훌륭한 지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또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초대왕, 그것도 초대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 지파를 대적했던 베냐민 지파에다가 초대왕을 허락하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그냥 딱 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저만 문제인 거죠. 예. 그게 참, 요 부분이 좀, 참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몇 명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신약의 사울? 예, 사울 바울이죠. 예. 그리고 구약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개가 베냐민 지파예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베냐민 지파. 사실은, 뭐, 멸절은 아니지만, 이런 지파가 이렇게 참, 훌륭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께서도 사무엘 그 상 말씀하실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지파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참 초대 왕을 허락하셨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셨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베냐민은 그 누구죠? 그 누구의 아들인 거죠? 예.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 예, 요셉의 아들이요? 예, 요셉의 동생.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베냐민이 나오는 게 이제 태어날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고 라헬은 베냐민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로 불렀으나 야곱은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죠. 그래서 베냐민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예,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내 오른손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힘을 의미하고 내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베냐민은. 특별히.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한 것도 있고 막내잖아요. 막내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도, 예.
아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나를 극진히 사랑했고,
예.
또 처갈 보면 처갈집 말뿐에다
절을
한다고,
예.
자동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지.
아, 자동적으로.
마누라가 싫은데,
예.
아이고, 좋게니까 아이한테 갚으려고
했지.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베냐민을 이쁠 수밖에 없었다. 예. 예, 라헬을. 예. 예, 아주 그때 굉장히 이뻤다고 얘기는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을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헬이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라헬의 이제 자녀였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더해서 막내잖아요. 막내는 저희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뭐 이제 우리 예림이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위에가 딸이고 아래가 아들인데도 이게 막내는 이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살아? 예.
예.
같은 자식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예. 같은 자식인데도, 예, 그, 그래도 막내는 이뻐요. 참. 네, 그게 참 야곱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 베냐민을. 예.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원래 베냐민 지파가요. 그 재판관기 사사기 그 마지막 때 이전에도 열두 지파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지파가 이제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지파들의 수, 장정의 수를 세는 이제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요, 1장에. 근데 그 지파들의 수를 세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대부분의 지파들이 20살이 넘는 장정들이 다 이제 수를 세 보면 민수기 1장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대략 4만 명이 넘습니다. 장정의 수를 셌을 때 뭐 르우벤이 몇 명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4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지파가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요셉에 이제 두 지파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원 지파로 따져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3만 5천 400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그러니까 지파들 중에서 가장 막내이면서도 가장 작은, 적은 지파였어요. 인원수가 적은. 그런데 이 베냐민은 적지만 용맹스러운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그 이제 대언을 하는 거죠.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 예,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용맹한 그런 민족이었다, 이제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적은 이 지파가 재판관기 이후에 더 사람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때 그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지파였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은 지파가 이 참 이스라엘을 다른 지파들을 대적해서 이렇게 대적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 왕을 세우신 거,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을 세우신 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당시에 상당히 패역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 사사기를 보면 벨리알의 그 자식들을 내놓으라 그랬을 때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지켰잖아요.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하고 싸움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패역해요, 이게.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그러면 좀 낫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베냐민 지파가 더 패역해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 똑같았어요. 그 재판관기에 있는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들의 그 모습이 베냐민 지파하고 50보 100보였다는 거예요. 별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베냐민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나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다 지옥 보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이 폐역했,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만 더 폐역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똑같은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예, 오히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파가 또 가장 연약한 지파였잖아요. 가장 적은 지파였잖아요. 예,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 전체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메시지는 자신을 강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그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참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열두 지파에 보면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지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고 할 때 남왕국 유다의 유다와 유다 바로 옆에 바로 위에 베냐민이 있어요. 지파가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가 이제 남왕국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질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편에 안 가고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빌론에게 멸망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그리고 이 바빌론에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에서 남아있었던 그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한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약의 바울이 나 베냐민 지파다.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초대 왕의 의미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한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구절들이 모세가 축복했던 그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하면서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의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10장 그 9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9월 곧 이달 20일이더라. 요 에스라나 이런 쪽에 보면 주로 나오는 그 지파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예. 북왕국 이스라엘은 폐역함에 빠졌고 아시리아에 멸망된 이후에 지파가 거의 흩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좀 여러분 사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성경과 사담은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 주께서 사랑받는 자가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 유다 지파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지파잖아요. 그 지파 곁에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유다 옆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말고 시므온도 있었어요. 그 밑에 유다 땅에 속한 데가 시므온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므온도 어느 정도 일부가 이제 유다에 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므온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주께 사랑받는 자였고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곁에 있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 지파에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지파고 그 유다 지파 곁에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안전히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이 저는 이제 신약교회 영적으로 좀 볼 때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곳 그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좀 믿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곳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교회가 건물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 옆에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는 거. 저는 신명기 이 33장 12절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보호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받기 원하시면 믿는 자들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꼭 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복받는다라는 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